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강의 내용이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혼자 녹음하는 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여전히 멀리서 가까이서 성경 공부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이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스리랑카에서 듣고 계신 이지연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캐나다에서 듣고 계신 우리 레베카 전사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가장 열심히 빅팬으로 들어주시는 겨울아찌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누가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해야지 강의가 되는 편이라 일단 세 분이 제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중에 너희들은 이거 잘 안 듣지 직접 들으니까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궁금해서 다시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특별히 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시작하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래야지 저도 감정이 좀 잡히지 않겠어요?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서신서는 생각보다 쉽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신서는 편지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이것이 편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편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마치 이 글이 어떤 법조문처럼 나에게 전달되는 듯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죠. 편지는 보편적 다수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A가 B,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 대상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특정 대상의 상황, 그리고 그 특정 대상과 이제까지 나누었던 관계, 그리고 그 특정 대상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 이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편지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는 잠언처럼 보편타당한 글귀를 뽑아내려고 하기보다 서신서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주관적인 상황을 뽑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혼자니까 말이 더 어려워지네.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럼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표현해내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1장 5절이죠. 곧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언변과 모든 지식, 교리적인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고 그들이 자기의 신앙의 확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런 영향력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에 대한 선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확신 어린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로 인한 어떤 삶의 결과물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회로 판단될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상적이고 생활적으로는 굉장히 기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가치는 바로 잡혀져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 삶은 그 신앙과 굉장히 괴리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지적하겠죠. 괴리된 삶의 현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고 이게 맞고 네가 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라는 각각 케이스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뭘 다루겠어요? 그렇게 된 이유, 그렇죠? 마디라고 표현을 해보죠. 교리가 삶에 전달되지 않는 중간 마디가 무너져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 너희가 세워져야 되는 그 중간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패러그래프로 묶으실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고린도 교회의 메인 이슈는 뭐냐면 파벌주의, 분파주의의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1장 12절을 보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파벌이 선명하게 존재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선명한 파벌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크리스토파 이렇게 네 개 파가 대표로 있었던 것 같죠. 바울파는 뭐죠? 바울은 초기에 고린도 교회를 한 설립자이고요. 또한 그 당시에 초기 사역을 할 때 그가 복음 중심, 사역 중, 그 카리스마 사역을 좀 더 했죠. 그가 정말 복음을 전포하는 선언적인 권위적인 사역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능이 나타나는 어떤 능력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 지도자, 실제 고린도 교회를 많이 성장시킨 사람이죠. 어떤 사역을 했죠? 말씀 중심 사역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죠. 근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적은 없지만 강사로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강사로 방문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마태가 베드로의 설교들을 묶어서 마태복음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감동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간증이잖아요. 간증.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셨었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고, 그런 어떤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분파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 분파주의가 문제다! 라고 막 비판하는, 중도파죠? 그런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개의 파벌이 등장했다는 거죠. 재밌는 거죠, 네 개. 이게 어떤 개인의 성향,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개인의 성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성향이 되게 뭔가, 간증을 좋아하고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베드로에게 좀 더 친근감이 갔을 것이고, 차곡차곡 설명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에게 좀 더 친근감이 갔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권위적인 사역과 어떤 실질적인 변화, 이런 권능, 능력, 어떤 카리스마, 어떤 그 권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바울에게 갔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나서 이렇게 누구의 지도를 받기 싫어하고 좀 비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중도파로 갔을 것이고, 이 네 개파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네 개파로 갈라졌던 근본 이유가 뭔지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수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누구의 제자들에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플라톤의 제자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 나는 누구의 제자, 누구의 학파에 속해 있고 그 학파에 내가 수제자이고 그 학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학파의 견해를 지지하고 다른 학파랑 논쟁하고 경쟁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철학적인 학파의 분파나 논쟁이 아닌데 자기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태도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뭐 처음부터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새로운 가치와 기준들을 개발하고 학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존에 썼던 세상의 방식과 기준들을 그냥 교회로 수입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남의 숨교회, 그리고 저나 이런, 그리고 요즘에 어떤 페이스북 여론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측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은, 글쎄요, 저 같은 성향은 그리스도파적인 분파의 함정에 빠질 수가 많죠. 그쵸? 뭐예요?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정통성을 획득하는 방식이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 분파에서 그리스도파가 있으니까 그리스도파가 되게 좋은 파 같죠? 예수를 따르니까.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파를 뭐라고 불렀어요? 분파 중에 하나로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분파예요? 다른 분파들을 비판하면서 또 하나의 자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비판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를 확신하면서 자기 세력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것도 또 하나의 분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한국교회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혹은 뭐 대안적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하여튼 이런 군소교회, 저를 얘기하는 거, 이런 남의 숨교회 같은 그런 군소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한국교회가 안타깝고 그게 잘못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마치 나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론과 논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변증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엇을 반발해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맞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파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그럼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파적인 다 잘못됐다, 이 분파주의를 왜 해?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들 가운데 뭘 설명하죠?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바울은 되게 시니컬하지만 따뜻해요. 첫 번째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1장 18절부터 쭉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분파주의적인 세계에 빠진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자체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확증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너희 출발이 어땠느냐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출발이 어땠느냐. 바울이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뭐죠? 너희 중에 문벌이는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너희들 중에 되게 학식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너희들이 사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슨 철학 학파에 속해서 뭐나 되는 것처럼 내가 되게 어떤 학파에 유력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할 만한 사람들이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행세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부르셨는데 여기서 세상에서 행세하는 것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 아, 난 누구 파고 누구에게 배웠고 막 내가 뭘 지지하고 이런 게 쓸데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약하고 여린 나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쓰임받고 있는 이 은혜의 사역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바울에게 배웠다 뭐 내가 지적인 걸 좋아한다 내가 카리스마적인 걸 좋아한다 내가 간증적인 걸 좋아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담겨있죠.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면 말이 좀 꼬이는데 반복합시다. 죄송해요. 두 가지가 각자 한 거였죠. 첫 번째 뭐예요? 이 네 가지 분파에 동일하게 뭐가 있는 그리스도가 너를 변화시켰던 그 뿌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들 가운데 핵심 정체성, 과거의 정체성, 핵심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의 우스꽝스러움을 보는 거죠. 세속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진짜 분판의 파벌을 타지려면, 세속에서 잘나고 있는 오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그런 것들, 그런 수준도 아니면서, 그걸 폐하시고 더 위대한 방법, 하나님의 미련한 복음의 방법으로 왔으면서, 다시 세속의 방법을 흉내내는 너희들만 우스꽝스럽냐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 세상에서 보면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하버드 나온 사람들, 그래서 뭐 어느 무슨 유명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그래서 뭐 외고 나온 사람들 이런 식의 인맥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고 난 이런 학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가문과 학벌을 자랑하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다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부르셔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나간 자 이게 그리스도교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추구하는 뭐 담임 목사파, 담임 목사가 뭐 총회하는 사람들, 원로 목사의 세력을 수구하는 뭐 여기서 바울이 어떤 면에서 원로 목사고 지금 고넬료가 담임 목사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거보다 어떤 강사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아닌 사람들. 그래서 마치 뭐 안수 집사 세력이 뭐 굉장히 그리스도파처럼 제야 세력인 것 같고 또 장로의 세력이 있고 그 장로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의 의견이 있고 그 목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 현재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옛날부터 해봤던 어떤 전통이 있고 그 전통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계파에 소속되는 게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게 뭐 자기한테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 스러운 꼴이냐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할 거면 차라리 서울대원대 고대 나와서 미국 갔다 오고 뭐 재벌가의 아들이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파벌주의 분파주의가 왜 생기냐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정체성이 취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취약할 때 어디에 소속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되게 편협 흥분하지 말고 그런 식의 성향을 좀 보이죠. 그렇죠? 내가 나로서 의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 분파주의가 안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뭐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분파주의 뿌리는 내가 어느 파에 소속됨을 말미암아 그리고 그 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말미암아 내가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태도가 파벌주의와 분파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뒤에 뭐 왕노릇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분파주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뭐였지?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이고. 아,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편견의 문제예요. 여러분, 남의 성교에도 이 교회도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죠. 하지만 이건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거지. 이 교회 복음의 핵심이 있고 진정성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지. 이 교회가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해요. 왜? 왜 이런 스타일로 해?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이런 스타일을 좀 더 편안해 하고 그것이 좀 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요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했던 사역의 스타일과 아볼로가 했던 사역의 스타일과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사역의 스타일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같은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타일의 차이는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분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분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스타일의 차이는 옳고 그름과 우등하고 열등한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분파주의는 왜 생기냐면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선과하게 문제인 것처럼 가기 시작할 때 분파주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예배당에서 뭐 기타를 치느냐 마느냐는 옛날에 있었고 뭐 일요일날 뭐 사먹느냐 안 사먹느냐가 되게 많이 있었고 담배 술 담배를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된다 입에 대는 건 괜찮다 뭐 이런 걸 또 싸우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운을 입어야 되냐 안 입어야 되냐로 또 얘기를 하고 막 블라블라블라 많이 있는 거죠. 그쵸? 중요하지 않은 이슈를 갖고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되게 파벌이 나눠져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다시 얘기하는 거죠. 혼자 얘기하면 이렇게 자꾸 맥락을 잃어버리는데 간단간단하게 맥락 잡고 갑시다. 두 번째, 바울이 2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첫 번째는 그들이 변화된 걸 중심으로 너 옛날에 별거 아니었는데 너 은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흐름을 모르겠어 뭐가 더 중요한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자신을 얘기하죠.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걸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도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무슨 내가 은사주의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논리로 설명을 해서 니들이 나한테 예수를 믿게 된 게 내가 너희를 갔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아니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뭐예요?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을 해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건 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신비주의적 사역을 바울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막 설명을 해대서 논리적 설득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한 거예요? 선언하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도전하셔서 그렇죠? 각 사람을 도전하셔서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소통하심을 말미암아 그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명확한 회심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회심의 기억. 아 그래 내가 그때 바울한테 설득을 당했던 게 아니라 바울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줬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던 것이지 라는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복음의 방법으로 내가 새로워졌던 것이라는 그들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억을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떠오르면 너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져가셨다는 걸 너희가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되고 어떤 취향을 갖고 어떤 성향을 가는 게 너희들의 소속과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내 말을 만지셔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중요한 것처럼 목숨 걸고 디테일의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분파가 나눠지고 개파가 나눠지고 목숨 걸고 같은 형제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끼리 뭔가 되게 선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되게 투쟁적인 상태가 형성되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공통성을 회복하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들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3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아볼로, 게바, 바울 다 이런 사람들이 못한 거예요? 대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협력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들 향해 일하시는 것들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우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쓰임받은 것뿐이야. 그거에 대해서 분파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대하고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그렇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그냥 갖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터 위에 쌓아놓은 곳 외에는 다 불타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이 복음의 핵심 외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파버리고 누구 개파고 뭘 더 중요하고 뭐 말 성경 공부를 더 강화해야 되고 뭐 복음을 더 전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복음 핵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어떤 계파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를 더럽히는 거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이 이제는 훼손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걸 교회로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역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뭐 사장까지 하고 합시다. 난 왜 이러니? 사장이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죠? 너희나 다른 사회나 내가 판단 받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계파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계파, 바울파에 속한 사람은 고넬료를 비판하고 고넬료파에 속한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이거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나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 파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나 아볼로나 개바나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 하고 있는 충성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 파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이제 4장 8절로 보면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도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우리가 세상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으며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찾고 축복을 받은 즉 박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블라블라 이렇게 계속 이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진짜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라고 얘기하면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과 나를 위해서 충성하여서 오늘도 가장 세상 끄트머리에 처해서 불편한 것을 감내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감내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사람들의 파벌이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게 그 파벌에 속하기 때문에 왕인 것처럼, 지도자인 것처럼, 존경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편안하게 지나고, 그것 때문에 더 영광을 얻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되게 똑똑한 사람인 척하고, 그쵸? 이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파벌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지를 보면서 그 실제적인 역동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1장부터 4장까지의 흐름입니다. 흐름이 보이십니까? 저는 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를 만들고 있는 역동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움직여요. 이 교회가 움직이는 이유가 핵심을 바라봤더니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이제 주를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심들이 있고 그 결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롤모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롤모델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모델을 따라서 함께 추구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 흐름이 있는 교회가 있고 그게 교회 역동인 교회가 있고 교회 판단인 교회가 있고 교회가 뭘 하는지를 바라볼 때 이 핵심을 바라봤더니 이 사람은 누구파고 저 사람은 누구파고 이 개파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디펜스해서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기로 결정되는 사실 그 교회 내부 안에 어떤 정치적 역동이 그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인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바라봐야겠죠. 교회를 바라보는 핵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외적으로 간판은 은혜로 달지만 속으로는 정치적 역도로 움직여. 이거 아니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 수준인 거고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움직이는 역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좀 더 제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몸부림과 헌신 속에 이 교회가 뭐가 움직여지느냐라는 그런 역동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누가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1장부터 4장까지에서 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여져야 되는가? 교회가 복음으로 움직여져야 되지. 교회가 사실은 속에 들어가 보면 정치로 움직여지고 그래서 교회는 대충 다니지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은혜 받아야죠. 깊이 들어가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보여야 되고 가장 교회 건강성과 그리고 개인의 신앙성을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리더들이 보여야 되고 이게 교회죠 원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현상을 당연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 턴 볼까요? 그 다음부터 5장부터 몇 장까지지? 5장부터 8장, 9장 초반부까지 연결되는 두 번째 패턴이 있는데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안에서는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누구 파가 어떤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저렇게 하는 게 맞네 그러고 있는 교회는 뭘 잃어버려요? 실제 성도들의 한 사람들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가고 있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대화가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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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만 교계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만 하지 사실 정말 성도의 삶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뭐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삶의 현장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어요? 뭐 일단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죠. 첫 번째 이제는 예, 첫 번째 5장에는 이제 아시죠? 중간중간 갑자기 내가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첫 번째 5장에는 이제는 음행하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과 이제는 스캔들이 났어요. 그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라고 얘기하죠. 둘 다 셋 다 성도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는 중원, 그러니까 첩을, 우리식으로 하면 첩을 들였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첩을 들여서 한 5년에서 10년 단위로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가면 이게 아들, 첫째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진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첫째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 어린 여자의 외모 보고 데려왔겠지 뭐 인격적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그 어린 여자애도 할아버지랑 사는 게 그렇게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시들해지고 하고 또 그 다음 부인이 들어와서 또 더 젊은 애가 들어와서 방치되고 하면 나이대 비슷한 큰아들이 놀아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그 먹여주고 이렇게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지내보면 정들었겠죠?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해서 교류가 되고 이것도 사랑이다 하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걸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아예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바울의 논쟁을 통해 논파를 통해서 그들의 논의를 알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아니 뭐 사람들이 다 악한데 뭐 선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하나 옆에서 죄인이지. 뭐 그러면 뭐 죄지은 사람들 다 쫓아내면 교회 아무도 안 남게? 죄지은 사람이랑 다 교제 안 하면 우리가 뭐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서 문제 얘기를 안 하면서 지나간 거죠, 그렇죠?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인 것과 사람이 죄인인 것과 잘못한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해하지 않은 건 그 사람들을 내쫓아라, 치리해라 여기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분명 얘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부인이, 그 아버지가 셋이 와서, 아,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기회 주심을 있음을 감사드립니다고 감사하고, 그럼 교회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문제를 갱신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내라. 내려가는데 죄 있는들은 교회 안에 있지도 못하게 해라. 치레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건강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들,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들을 겪었어야 돼요. 겪어야 하고.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다 당연시에 그것을 다 그냥 뭐 별로 평가하고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리잖아요. 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서 일반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삶이 그대로 들어오는데도 교회는 거의 돼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하고 뭐 다 그렇지 뭐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5장입니다. 물론 읽다 보면 액센트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람들을 내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너희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7인가 보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7인가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는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하는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문장을 다 얘기하면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간단하게 이 강의는 스캔만 하는 강의니까 간단하게 그냥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쫓으라, 치료해라. 액센트만 보면, 문장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 교회 수준이라는 게 지금 아주 그냥 그런 식의 스캔들이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은 난장판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들 가운데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6장을 보면, 6장에서 이제 법정 송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A랑 B랑 이제는 분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로 갖고 가요?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소송이 붙은 거죠. 여러분, 이 구절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송을 하면 안 된다. 사법부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제일 액센트를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여기서 세상 법정은 또 어떻다고 판단했어요? 악하다고 판단했죠. 내가 악한 자들에서 판단받느냐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원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건강한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기준이 사람들한테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 앞에 나와서 그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이 형제간에를 판단할 만한 지혜를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여기서 핵심 문제는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서 맞고 틀리는가를 고민하며 판단하는 문화 자체가 사라져 있는 게 이 교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월을 받지 못한다.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덕질, 탐욕,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월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씻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내가 제대로 된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내 자기중심성,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기중심성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이런 세속적인 기준을 갖다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 안 것으로 기준을 삼아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맞는 것을 맞다고 얘기하는 이 공의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 너희가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이게 누구파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땠고 저 사람이 어땠고 담임 목사가 어땠고 장로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왜? 그 사회의 방식을 우리도 쓰고 있으니까. 사회는 이런 식으로 절세라고 탈세를 하는데 그게 맞나? 이 사회는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하는데 그게 맞나? 이 사회는 이런 식의 성적 개방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현행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기준들을 찾고 알아가고 그 기준들로 삶의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 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참 수준 높은 교회죠.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만한 문제인데도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지 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막상 이게 어떤 분쟁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난 바울파네 개바파네면서 자기들이 되게 높은 척하고 뭐나 된 것처럼 얘기하고 하지만 그 높은 척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분쟁된 사람한테 뭐가 하나님 앞에서 선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왠지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 그걸 거의 대한 문제 얘기도 제대로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교회 안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지혜 판단이 필요할 때는 다 무지한데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교회에서 지혜자인 것처럼 권위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다니고 이게 이제 교회 내부의 꼴이면 사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수준인 거죠. 고린도 교회 수준이 참 높은 수준인데 하여튼 어린아이 같은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음행하는 자의 이슈, 두 번째 세상 판단에 대한 이슈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에는 이제는 여러분 자꾸 결혼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는 약간 성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혼과 성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6장 12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왜 성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를 굉장히 구구절절 설명해요. 음행을 피하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데 창녀와 합하는 게 맞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합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이게 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6장 11에서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성매매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긴 부분을 들여서 성매매가 죄다라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판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성매매가 죄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되는 수준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은 욕망과 성추의 구조에서 뭐가 문제냐는 거죠. 나는 남자는 다 성욕이 있어. 응. 그리고 저 여자도 성매매를 하면서 경제 이직을 취하려고 하고 우리가 누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뭘 얘기해요? 네가 누굴 피해를 주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고 남자는 다 성욕이 있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 욕망의 기준을 쓰는 순간 뭐의 기준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의 기준과 내 욕망대로 하겠다는 기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라는 이슈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는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지. 왜? 그건 순수하게 내 욕망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나와 내 건강한 관계, 가족적인 관계를 가족적인 관계를 분명히 해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 여성도 사실 이것을 진심으로 원할 리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길게 설명을 하죠, 되게. 그러면서 이제 성매매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안을 두고 여자마다 자기 안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요? 그리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정욕이 불타서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을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그런 가정의 의미가 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결혼을 정욕의 이슈로 해? 본인이 독신이어서 결혼 문제는 잘 모르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엄밀하면서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성매매를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남자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성적 욕망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혼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매매를 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성생활을 하면서 사실 결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생각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렇죠? 프리섹시주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하는 어떤 거예요? 그럼 내가 욕망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히면서 하는 얘기예요. 성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결혼을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적 욕망은 결혼 안에서 성취돼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랑 성적 욕망에 대한 얘기랑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듯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얘기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또 하나. 아, 결혼은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그또 하나의 흐름은 뭐예요?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미안해요. 집중이 자꾸 끊어져요. 또 하나의 흐름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다수는 성적에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소수는 아예 금욕적으로 성에 대해서 억압하는 태도를, 아예 성생활 자체를 죄악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겠죠. 아, 바울이 금욕주의를 옹호하는구나, 성은 나쁜 거구나 라고 옹호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맡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얘기해. 무슨 뜻이에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은사의 문제이지 영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성 깊은 사람들은 독신을 살고 영성이 낮은 사람들이 정욕에 불타태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독신의 문제는 은사의 문제에서 특별히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혼자 살아가도 괜찮은 사람들은 특정 부분 존재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너희가 결혼을 해서 결혼 관계 안에서 성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성매매하고 결혼 안 하고 프리섹스주의하고 이러지 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은, 아까도 얘기했, 맨 처음에 얘기했죠. 서신서를 너무 빨리 일반론적인 얘기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남편이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해. 뭐, 걔가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냐? 이혼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결혼하면 남편 즐겁게 해야 되고, 결혼하면 부인 즐겁게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걔 언제 하나님을 즐겁게 하냐? 그치? 그러니까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결혼 안 하는 게더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독신이 더 영성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그래요.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바울 얘기만 쭉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들려요? 독신으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결혼했다가서도 뭐안 믿는 남편이면 이혼을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 혼자 사는 게더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의에 불타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하면서 이렇게 프리섹스야 이런 게 문제고,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혼 싱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영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바울이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뭐가 더 탁월하고 뭐가 더 열등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각 독특성으로 받는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왜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바울이 뭘 전제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혼 얘기를 하면서요, 무슨 얘기냐 하냐면요, 12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독신으로 살으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는데.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닌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장 문장을 주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패턴을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바울이 독신 여성 얘기하고 이혼 얘기하면서요, 두 가지를 끼워 넣습니다. 뭐예요? 할례 얘기를 끼워줘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라. 그러니까는 할례자면 꼭 무할례자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무할례자면 꼭 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까지 가요? 종이 있을 때 부름받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종으로 지내서 자유로워지는 게 좋긴 하지만, 그냥 종으로 계속 지내도 거기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신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노예제도까지 옹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거는 다음 달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요?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교회가 결혼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 이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고 싶거든요. 하나님 빨리 결혼 문제에서 응답을 주세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종이거든요. 제가 진짜 그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정말 고난받으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직장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나 이렇게 잘못된 회사에서 언제 기어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에 완전히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뭘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 아니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내가 결혼을 하건 안 하건의 이슈가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될지, 결혼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종의 상태에서 부름받았어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한 해 만에 이슈가 아니라 내가 이혼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포인트가 정반대죠. 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까가 우선순위가 돼서 내 문제를 잘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차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맞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맞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맞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내가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하고 종을 잇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내 이혼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하는 게 더 좋을까 라는 식의 관점 문제를 접근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접근 방식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상사랑 트러블이 생겼어요. 상사랑 트러블이 생겨 내가 열받아요. 그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상사가, 내가 지금 상사한테 트러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저 상사가 나를 짜증내지 않게 할까요? 저 상사는 언제 떠날까요? 저 상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할까요? 그것도 아니시면 내가 저 상사한테 깨져도 어떻게 하면 기분이 덜 나쁠까요? 하나님 제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가 상사한테 깨져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정말 여기서 맞게 하는 게 저가 나에게 바른 걸 지적한 것인데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바른 길로 갔다가 부딪힌 것이니까 내가 계속 부딪히더라도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나의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한 것이고 맞는 것인지 알려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상사와의 관계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똑같아요. 전혀 다르죠.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하는 게 좋네 안 하는 게 좋네, 이혼을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을. 여기서 독신 얘기를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독신이 선하다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노예 제도도 옹호해야 돼요. 노예 제도이면 또 노예 제도대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장 얘기하죠. 8장은 유명한, 8장 워낙 많이 했던 거죠. 우상재물 먹는 거죠. 우상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을 덕을 세우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재물이 먹어도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들은 고린도교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재물은 먹어도 돼요. 왜? 제사 따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먹어도 돼요. 그렇죠? 먹어도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되는 게 맞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무엇인지 아는 줄을 생각하면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재물을 먹는 것들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포인트가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맞나를 고민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맨 처음에 3단계죠. 맨 처음엔 강의 듣는 사람들 헷갈리겠다. 이게 녹음을 하면 약간 맥락을 제가 잊어버려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피드백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맨 앞에는 뭘 얘기했어요? 지금 재판 문제랑 섹스 스캔들 갖고는 뭘 얘기했어요? 삶에서 제발 기준을 좀 가져라. 하나님이 기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결혼 얘기랑 성적 이슈를 갖고 뭘 얘기했어요? 야,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은 건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고민하는 게 너 가운데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한 게 두 번째 패턴이었죠. 그렇죠? 지금 세 번째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네가 알아도 그게 타인에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가 되거나 오해가 되거나 피해가 되지 않는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지만, 그렇죠? 이게 맞아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왜? 이게 맞더라도 그게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땅히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고려하는 게, 사람을 배려하는 게, 이게 맞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는가 하는 게 항상 고민돼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맞아라는 태도로 내가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고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상제물 먹는 것들을 통해서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연약한 자들을 멸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것들을 통해서 오해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뭔가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8장의 이슈가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두 번째 패턴의 이제 결론인데, 두 번째 패턴을 마무리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패턴은 뭘 얘기했어요? 교회, 조직 교회, 분파 교회, 교회 내 관계성 속에서 자기 의미를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 의미는 교회 내 분파나 관계나 네가 어떤 재직인 것이나 누구와 친한 것이나 교회 몇 년 다닌 것이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나 이게 네 교회 내에서 정체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얼마나 새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새로워졌고 성령께서 어떻게 바꾸어가고 계시는가, 그게 네가 교회 내에서 정체성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멋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네 인생 네가 다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과 네 삶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과 방식을 구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건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네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뭐가 맞는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뭐가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항상 뭐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나에게 좋으냐, 편하냐, 원하냐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잖아. 좋으냐, 편하냐, 원하냐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이게 맞느냐,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냐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로 판단해 나가는 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기준만 있으면요, 백 가지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기준만 있으면요, 삶의 모든 행동이 판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내가 이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내가 이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해서 뭐가 맞냐와 이게 사람을 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면서 하면은요, 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갑시다. 좀 쉬었다 할까? 힘드네. 한 시간 됐나 벌써? 한 시간 됐나? 세 번째. 안녕하세요. 거기 계시죠?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들어주신다라는 게 믿기 때문에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게 되게 완전 딴 얘기인데, 이게 되게 그 뭐죠? 믿음의 시험이네요. 그렇죠?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스스로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는 누가 이걸 시간과 공간의 녹음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틀을 넘어서 누군가 듣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그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팩트가 내가 지금 느끼기엔 안 느껴지잖아요.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패턴에 대한 좋은 예화가 되네. 믿음이 필요하다 진짜.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 이제는 예,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판단을 하는 고린도 교회 이슈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9장에서 이제 15장까지 흘러갑니다. 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판단하는 교회. 9장에 얘기하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판단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디펜스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시한 포인트를 어디서 잡았냐면요. 여기서 보면 예,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시한 부분을 어디서 잡았냐면요. 여기서 보면 바울이 월급을 안 받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형교회가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10분이 계세요. 그 부목사가 10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10명이 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9명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데 1명은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아요. 9명은 교회에서 직책이 있는데 1명은 교회에서 직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아, 그럼 그 1명은? 그럼 그 이 교회 목사님이 아닌 거네. 목사는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접근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와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비를 다 공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역자들은요, 다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아서 썼어요. 왜요? 사역자니까. 근데 바울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만? 바울과 바나바만 사역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대형교회 부목사님 예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이 사역비를 안 받는 거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간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 논리만 보면 굉장히 맞아 보이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딱 그 논리만 보면 굉장히 맞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핵심과는 상관없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규정하는 실수. 형식주의의 실수들을 가장 정확하게 범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니라도 니들한테는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다른 사람에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친히 인치시는 것은 너희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야, 내 사도됨이 뭘로 증명이 돼야 되냐? 내가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변화됐고 거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바꿔나오고 계시고 그게 사도권의 증거지. 월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떻게 사도권의 증거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은혜 받고 변화되어 세워졌는데 너희들이 너희라는 그 교회가 바로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건데 이 핵심은 보지 않고 지엽적인 것만 보는 그들의 관점에서 질타하시는 거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래, 베드로도 월급 받고 다니고 성경에서도 뭐 소입에 망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역자들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사역자들을 사역하면서 거기에 대한 페이를 받는 건 당연해. 근데 나는 어떻게 한 거야? 나는 목적 중심 사역을 한 거야. 목적 중심 사역. 나는 혹시 처음 복음을 접하는 너희들 가운데 오해가 되고 장애가 될까 봐 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 짓을 하는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내가 아예 거기 대해서 아예 받지 않고 그렇게 해나간 거야. 난 항상 목적 중심 사역을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사람처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처럼 돼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되어서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나의 삶의 태도였어. 내가 이런 목적성을 따라서 운동진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목전에서 달려가는 그래서 모든 일을 절제하고 그 목전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게 내 신앙생활의 핵심이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형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형식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형식은 형식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요. 뭐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그 목적에 부합할 때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지엽적인 형식들이 그 제의 의미 부여화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의미가 없는 것은 그냥 쳐낼 수도 있는 것이지 그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형식만 있다고 해서 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별과 별걸 다 해요. 이 교회 문제가 뭐였겠어요? 형주의 문제죠. 그렇죠? 일정한 교리적인 형식이 있으면 자기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어떤 교리적인 형식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10장에 보면 바울이 예를 들죠. 옛날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지내라는 게 세례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면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 반석에서 나는 물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예요? 1세대 이스라엘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야. 진짜 제일 멋있는 세례. 홍해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1세대 이스라엘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과 하늘에서 나는 양식. 뭐예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뭐예요? 성찬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진정한 성찬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러나 오제를 보니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을 광에서 멸망했어.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들 가운데 일정한 형식이 있으니까 그 형식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식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옛날 광야 백성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어. 그래서 백성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 그래서 죽었어. 어떤 사람들을 음행했어. 그래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했어. 그래서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원망했어. 그래서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삶에서 투쟁하고 삶에서 부딪히고 삶에서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희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네가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하고 이런 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 네가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줄까라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줘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좋을 대로 내 기분 좋은 거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음행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나를 더 풍족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서 그 앞에서 뛰놀고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구원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 다 멸망했고 그러면 너희들도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가치, 우상 숭배를 명확하게 얘기하죠. 우상 재물 문제와 우상 숭배를 먹는 건 전혀 다른 거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끌고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 너희가 실제로는 세속적인 가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네가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하고 뭐 이러고 있다고 너희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식으로 교조주의적인 형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바울이 너희 인생을 바꿨는데 너는 그 사람이 지금 뭐야 월급 안 받으니까 가짜 아니야. 이런 식의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들의 형주의와 교조주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이제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들은 실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바울이 얘기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대표적인 이슈가 이제 성찬식 얘기를 하고요. 그쵸? 성찬식 얘기를 하고 여자가 머리 쓰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자분들 되게 싫어하는 거죠. 남자의 머리는 여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자의 머리 쓰는 문제 얘기하고요. 14장에 가면 여자는 교회에서 닥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성찬식 얘기를 먼저 해보죠. 그러니까 성찬식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되게 화를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되게 속상했을까요? 성매매를 왜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다 설명해야 되고 11장은 더 기가 막혀요. 성찬식에 어떻게 했는지 성찬식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성찬식에 보면 11장 21절 보면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쵸?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찬식 할 때 집에서 싸웠거든요. 예? 자기 걸 싸웠어요. 자기가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갖고 와서 성찬식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먼저 갔다가 먹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취하도록 먹어버려요. 배부르게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취하도록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싸운 게 많지 않은 사람은, 내가 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은요, 성찬식에 제대로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와서 무슨 축제하듯이, 파티하듯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11장 30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성찬식을 식사처럼, 만찬처럼, 파티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이는 주께서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반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바울이 다시 설명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냥 성찬식을 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티처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전통적인 그리스 예배는 뭐예요? 전통적인 그리스 예배는 파티예요. 그렇죠? 전통적인 그리스 예배가 파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예요? 신전에 가서 많은 음식을 같이 신과 함께 즐기는 것.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즐겁게 파티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신이 우리와 함께할 거야. 난 그걸 믿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신에 가서 축제로 즐기는 게 그 당시에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고대 사회 예배였단 말이죠. 로마 사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형식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또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왜곡이 일어난 게 뒷부분을 가니까 내가 설명이 짧아지네. 일어난 게 이제 여자 문제 얘기하죠. 여자가 머리에 써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14장 34절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성 침해인다. 여자는 그때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전절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한데 여자들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떤 여자들이에요? 모든 여자들이겠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전절은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을 제재하지 않고 예언하는 영이 왔을 때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질서로 조절하지 않고 멋대로 예언해버리는 것. 그렇죠?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떠올랐을 때 함부로 그 얘기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잠잠한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언하는 여자들의 문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여자들의 문제점. 예언한 여자들이 언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게. 예배 시간에 앞에서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간에라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예언이 지금 느껴지면 중간에 막 그래서 떠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언을 시작해버린다는 거지. 왜? 아니 시작해버려요. 왜? 예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설교 듣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말려요? 아니에요. 다 그 예언하는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설교보다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그 당시 시대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 시대의 예배는 뭐예요? 신전의 예배는 아까 축제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신탁과 축제예요. 전통적인 그 그리스 일반적인 사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신전에 간다고 하는 건요. 뭐 들으러 가요? 신탁을 들으러 가요. 신탁. 신이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옛날에 보시면 신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남자들은 B급이에요. 할아버지 장로들도요. B급이에요. 옆에 이렇게 수종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A예요? 젊은 여자애가 A예요. A급이에요. A급 종교인이에요. 왜? 젊은 여자애들이 신탁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젊은 여자애가 신탁을 받으면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예요. 그렇죠? 이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담겨있는 종교관인 거예요. 포인트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에서 뭐가 될 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이제까지 뭘 했어? 기독교인들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뭘 경험했냐고. 종교, 그러니까는 그 종교당의 종교를 믿으면 어떤 예배당이라는 데를 가면 어떻게 한 거예요? 신전에 가면 뭘 하는 거예요? 여사제가 신탁을 전하면 그 신탁이 이 나라에 대한 신탁이던가 내 개인에 대한 신탁이던가 어떤 신탁을 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신탁을 전하면 아 신이 나를 인도해 주는구나, 신이 나에게 응답해 줬다, 신이 나와 함께해 줬다, 신이 나를 지켜준다, 와 기쁘다 하고 축제로 서로 교제하고 이게 그들이 이제는 서비스인 거죠. 그쵸? 신탁을 받고 축제로 즐거워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높고 남자가 잘 낳고 여자는 못 낳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방적인 예배 사고가 교회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앞에서도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자가 머리에 쓰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얘기해요. 여자는 머리에 써야 돼. 긴 머리가 있든지 머리에 써라.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게 그 당시에 뭘 상징했어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를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봐요. 그래도 그 당시에도요, 가정에서 가장이 남편이고, 남자가 가장이면 여자는 부인이잖아요. 그럼 남편, 가장인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 부인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도? 부인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 남편한테.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아, 됐고, 닥쳐.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막, 야, 애들한테, 야, 이거, 넌 이렇게 해. 아빠 말 들을 필요 없어. 가봐.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지?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남편한테 해줄 얘기가 있으면 애들한테 얘기하는 중간에 끼어든 게 아니라 남편한테 와서, 아, 남편,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 내 생각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그것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집들도 있지만 그 안 하는 게 잘못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자가 거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너희들 룰로 하는 거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왜 안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안 그래? 교회에서는 말씀사역자가 말하자면 지금 남편의 역할인데 그 여자건 남자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사역자가 지금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어.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네가 어떤 예언을 들었어. 하나님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질서를 존중해서 참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와서 이런 예언을 들었는데 내가 이 예언을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 말씀사역자가 얘기를 하든가 네가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가 사람들 다시 한번 모아서 얘기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네가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서 예언의 사역이 왜 말씀의 사역을 돕는 사역인지 네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네 역할들을 감당해야지 왜 네가 잘나고 네가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어. 왜?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들의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 예언하는 여자들을 추종하는 줄 알아? 전통적인 세속적인 종교가 아닌 신탁적인 사고방식을 끌고 들어와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지금 이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돼야 돼요?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죠. 진짜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게 뭡니까? 난 죄인이고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기준에서 살아가는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인데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내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왜? 내가 세상 살면 내가 다 또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니까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호 능력을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선한 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선 신탁과 축제가 아니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오케이? 이 예배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 남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 이런 신탁과 축제 예배 전통이요. 한국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들으면 교회 와요. 설교 들으러 와요. 말씀 들으러 와요. 가치를 새롭게 하기로 와요. 죄를 고백하러 와요. 아니죠. 기도 제목 갖고 오죠. 우리 아들이 대학을 어디를 가나, 어? 내 딸이 어떻게 되나, 내 남편의 사업을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예언했던 여자가 잘못된 예언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로 오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만 생각하고. 그렇죠? 신탁.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내 올인데 이 생각이 내 안에 올인데 있어서 설교를 들을 때 뭐 할 때는 그 응답 받고 돌아가는 거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축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신탁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만찬으로 술 먹고 뭐 이러는 축제는 아닌데 노래의 축제죠. 노래의 축제. 그냥 기뻐하고 무조건 기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의 패턴으로 되는 거. 너무 기도원형성에 왜곡된 기도원형성은 내 죄를 증명하고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게 기도원 수도원형성이어야 되는데 기도원형성에 내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가서 막 뭐 이렇게 그거 하나 붙잡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가나? 하여튼 뭐 전 그런 부분 왜곡되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요. 우리는 이렇게 로마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배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요. 교회 가면요.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듣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배경이 그리스 로마 종교가 배경이 아니라 불교 배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유교 불교 배경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내 잘못된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마음이 내 안에 입혀지는 것들을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고 이걸 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이제 핵심 사고를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연결된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랑 연결되는 게 방언과 예언에 대한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신탁중립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뭔가 신비한 은사가 좋은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그렇죠? 뭔가 신기한 게 추구하는 이런 경향성들을 문제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예배가 이렇게 왜곡되고 교회가 이렇게 왜곡되는 이유가 공동체가 이렇게 신탁과 축제 그리고 경쟁 이렇게 누가 더 신비한 은사가 많으냐는 경쟁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가고 분파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두 가지를 지적해요. 하나 핵심 가치 두 가지가 이들 간에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했던 얘기죠. 교리가 실제 현장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 중간에 이들에게 없어진 핵심적인 두 가지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이들 가운데 핵심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천사의 말을 하는 지식이 있건 간에 있건 없건 간에 몸을 불사드로 내어드리는 외적 헌신이 있건 없건 간에 이들 가운데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오냐 하면 막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이제 모아서 정리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을 상징해 봅시다. 상대방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뭘 보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게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나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의 그 사람을 보는 거.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지금 뭐 지구복고 문제가 많아요. 한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교회를 향한 마음,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면목을 보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기는 진리. 세상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지금 현재 지구 벗고 돌아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이 세상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성취에 대한 비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세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랑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시선 그 진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 진리를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있는 가능성이 그 세상에 있는 가능성이 그 교회에 있는 가능성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끊임없는 호의가 사랑이에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죠. 그리고 오래 참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내지 않습니다. 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내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호의를 끊지 않고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랑이고요.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세 번째,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면 나한테 좋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규치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비교한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과 나를 단절해서 인식하는 거죠. 어?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면 사랑이 아니죠. 나는 너, 너는 나가 돼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기쁘고 그 사람이 못 되는 게 내가 안타깝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랑인데 뭐가 사랑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내가 쟤보다 잘나는 게 좋고 자랑하고 쟤가 나보다 잘나는 게 싫고 시기하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단절되는 인식이 아니라는 거.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제가 잘 되면 나한테 좋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교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인식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람을 동등한 가치로 대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동등한 가치로 대하는 거. 교만이 행한다는 건 내가 잘난 거죠. 무례히 행한다는 건 내가 잘난 거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가능성을 성취시키는 어떤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보다 더 잘난 존재인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람에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참는 건 뭐예요? 맨 처음에는 참는 거죠. 저가 내가 저를 나로 인식하고 나를 저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가 어떤 게 잘못하고 해도 뭐 저건 뭐야 라고 하지 않고 맨 처음에 참아요. 두 번째 믿어요. 저가 지금 저 모양인 부분이 있지만 저 사람에게 위에 안에는 진료와 함께 기뻐한 진짜 하나님의 가능성이 담겨있어요. 세 번째는 바래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세 번째는 바래요. 네 번째는 견디죠. 그 성취되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견디는 거. 그렇죠?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신비한 은사, 특별한 체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오케이?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이 교회가 왜 분파주의적이 되고 왜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왜 세속적인 종교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탁과 축제는 이기적이 됐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패턴이에요. 삶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제시하지 않는 건 무관심에서 기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파주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정체성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의 빈곤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내가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분파주의가 생기고 다 이게 이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를 얘기하죠. 이건 간단하죠. 여러분 이런 사랑, 서로를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유하게 그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이 서로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10명이고 11명이고 20명이고 100명 이렇게 되면 이 100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이게 100명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각자의 독특한 상황과 은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예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노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의 생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백업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한 몸, 하지만 각각 다른 지체의 그 패턴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공동체성, 그 공동체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신탁의 예배와 축제 예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이제 핵심으로 지적을 합니다. 결론 가죠.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분파주의에 빠지 않아요. 바울은 이들 가운데 진리로 투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삶에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매몰되지 않아요. 바울은 이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의 예배, 그렇죠? 진정한 예배로 공급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헛된 예배가 교회를 채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을 핵심 가치로 삼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꿈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후반부에 조금 맥이 빠졌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무슨 라디오 강좌처럼 이걸 되게 따뜻하고 분위기 있게 보이지 않는 대중을 향해서 잘 전달하는 법을 연습을 해볼게요. 아직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강좌 중에 녹음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룹 강의다 보니까 중간에 질문과 대화도 많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거침없는 언사, 뭐 정제되지 않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부족한 강의라도 들어주신 부분들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더욱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시간 25분 정도 강의였는데 또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계속 강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감사드리고요.